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 범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내심 놀라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은 17, 18절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하니.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의회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에 종교 재판기관이고 가장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곧 세상의 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세상 법이 그냥 결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무조건 해서 따라야 될 나라의 법이고 종교의 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또 이 나라가 결정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국민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 회사에서의 오너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해 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기본적으로 다 복종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역할에 따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했다는 건 뭡니까? 권위에 순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하셔서 순복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들이나 또 이 어떤 기관 안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분적으로 높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랑 동일한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에 따른 권위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대교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이고 권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순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18절에도 보겠지만 나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난 그거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입니다. 자, 이때는 세상의 권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고 미국 땅의 미국 국민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가 결국은 순복하는 게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지막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독일의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며 또 목회자였던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미국에서도 이제 계셨던,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조국 땅에 들어가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히틀러가 그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나치 정권이.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히틀러에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 정권, 이 히틀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암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분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발각이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 위에 세상의 법이 올라갈 때 저항, 나름대로 저항을 한 겁니다. 이 나치 정권에서는 그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항의 방식은 언제나 비폭력이어야 되고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되겠죠. 예, 우리의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지혜롭게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요즘 동성애 이슈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나라법으로 막 거의 결정이 돼 갑니다. 뭐 미국은 이미 주 정부에서 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이제 우리를 처벌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언제나 지혜롭게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19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너희들의 결정을 따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 법을 따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대우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우리가 기억하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옆에서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의 앞에 늘 계시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코람대오의 신앙을 제대로 살아낸 인생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인생을 비관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딜 가든지 간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 그럴 수 있었던 동기가 뭘까요? 그 억울한 심정을 다 내려놓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죄악된 현장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지컬한 바디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두 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신앙의 실력이 나올 때예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정하고 그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또 행동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이 코람데오, 이 신앙,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거나 감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마지막 했던 말,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강요를 하고 회유를 하고 핍박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넘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우리가 본 게 있기 때문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건데, 내가 직접 들은 건데, 내가 체험한 건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고 들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체험했다라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거지만 보고 듣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이고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시죠? 기억하세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불은 뭡니까?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거예요. 바람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도 그냥 어떤 필링이 아니라 예, 보고 듣는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회가 뭘까요? 목회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목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건 그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대 중후반까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도 그 예수님이 저에게는 경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라고 해도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듣고 경험을 해야 그것을 누군가에게 진짜인 것처럼 말할 수 있겠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제가 평생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전도를 하는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죠. 보고 들은 거죠.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러니까 이 목회가 어렵다라는 걸 아는데도 이 자리로 제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고 들은 게 경험한 게 너무나도 생생했거든요. 아 이게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있는 거구나라는 확신함이 드니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 자리로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보느냐 못 보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보고 듣는 그 체험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 코람대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